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을 참으심이 함께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그 비판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은연 중에 비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비판의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비판의 죄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판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비판이 사회에 미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비판을 통하여서 민주주의가 발전되기도 하고 비판을 통하여서 더 좋은 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도 합니다. 비판을 통하여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비판을 통하여서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비판에는 순기능이 있어요.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공존하고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비판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좋다, 다 받아들이는 것은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 분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이것들을 분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들을 분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큰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이 무섭죠. 그렇죠? 무섭다고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렇죠? 썩어서 곪아가고 있는데 수술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게 됩니다.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 없는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썩어져 가고 있는 사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건전한 비판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교회가 징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비판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모든 비판을 다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순기능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비판을 금하고 있는 것인가? 존 스토튼 목사님은 그 그리스도처럼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은 무조건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흠잡기를 좋아하는 심판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검열관처럼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저희 노회에서 그 고시부에 속해 있는데 한 달 전쯤에 이제 저희 노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그 장로님들, 장로고시와 또 목사고시를 이제 채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채점하면서 제 마음이 어떻게 채점하게 됐냐면 뭘 틀렸을까? 장로님들은 좀 덜해요. 장로님들은 뭐, 그쵸? 근데 목사님들은 신학을 검증해야 되는 건데 그 논문 몇 편 가지고 그분의 신학을 검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장로라고 하는 직분과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중한 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고시를 보게 되는데 신학을 평가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하나로 갔다가 그걸 다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읽게 됩니다. 읽으면서 뭐가 잘못됐지 이러면서 매의 눈을 가지고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검열관처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평상시에 비판할 때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매의 눈을 가지고 뭘 잘못했지? 그것만 찾으시는 검열관처럼 찾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은요 어떤 죄보다도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인과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로마서 1장을 한번 봐야 돼요.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면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잘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으면서 뭘 주의하시느냐 하면 죄에 대한 목록들이 나오는데 인칭이 몇 인칭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는 인칭이 어떻게 됐었죠? 그들 이렇게 말하죠. 3인칭.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이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인칭으로 바뀌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로마서 1장과 2장이 연결이 되는가? 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그들이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한 목록이 쫙 나왔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헬라인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이방인들은 다 그래. 헬라인들은 그런 죄를 졌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죄를 안 지었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아 네가 죄가 없다고? 아니야. 너희들이 그런 죄는 짓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비판하는 너희의 죄가 더 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수도 있어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하는데 로마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똑같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결코 나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해서 1장에 나왔었던 그런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비판하는 너희들이 더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장부터 이제 3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단락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너희가 그런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게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만 말하고 있는 죄가 죄가 아닙니다. 비판도 엄청나게 큰 죄예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이게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이게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투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어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죠. 혹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격이죠. 문어체에서 혹격으로 말하고 있어요. 혹격이 뭔지 아시죠?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격양된 어투입니다. 그렇죠? 격양된 어투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정하게 하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에서도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게 궁금해가지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당신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책망하는 겁니다. 넌 누구야 도대체? 누군데 감히 비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까? 왜 이렇게 단호해요? 사도 바울 자신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비판하던 자들입니다. 정죄하던 자들이에요. 자였어요. 그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단호한 거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조용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투를 통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비판이 왜 이렇게 큰 죄입니까? 비판이 왜 이렇게 큰 죄예요? 비판이 큰 죄인 이유는 그 비판의 뿌리에 뭐가 있냐 하면 행위로 자기의 의의를 쌓으려고 하는 마음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 비판의 깊은 뿌리로 들어가게 되면 행위로 자기의 의의를 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의인이 된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의를 쌓으려고 해요. 자기 의의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비판하는 사람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야, 그런 마음 있죠? 아닌가요? 죄인임은 인정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지만, 근데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저 사람보단 나, 그러니까 저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깨닫게 돼. 함부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였습니까?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렇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저런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죄짓지 않은 것을 자기의 의의로 쌓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의 은혜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쌓아요. 그것 가지고 남을 비판하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신대원 때 학교 기숙사에 있었었습니다. 그 기숙사에는 한 4명 내지 한 6명 정도가 같은 방을 쓰게 되는데 이제 신학 대학원이니까 새벽마다 채플에서 이제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5시만 되면. 근데 저희 방에서 새벽 기도 안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일어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어떻게 신학생들이 아니 목사가 될 사람들이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나가? 그러면서 제가 나가면서 슬리퍼도 괜히 소리를 질질 내고 예, 끌면서 내고 문도 쾅 닫고 들으라는 얘기죠. 저, 예. 그렇게 비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행위로 자기 의의를 쌓으려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그 교제 나누는 게 너무 즐거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회를 가지만 물론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도회를 가면서도 나의 의의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걸 깨닫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새벽기도 못 나갈까요? 왜 못 나갈까요? 졸려서 그래요. 피곤하니까. 어제 밤새도록 공부했나 보지 뭐. 그렇죠? 신경 쓸 게 없어요. 함부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교회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식기도에 동참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적으로 금식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고 제가 믿지만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금식 하나 안 하나 아침에 먹나 안 먹나 매의 눈을 보고서 꼭 그 체크해요. 검열관이 되어서 그런 것만 찾아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금식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외식하는 겁니다. 바리새인화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왜 금식을 안 할까요? 배고파서 또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본인만 잘하면 돼요. 비판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비판의 뿌리에는 자기 의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기 눈앞에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는 들보가 있기 때문에 늘 비판의 기준이 모호해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렇죠? 네. 이상해요. 기준이 모호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조인성 같은 잘생긴 사람이 길거리에서 맞고 있으면 왜 맞지? 큰일 났다. 경찰에 막 신고해요. 저처럼 못생긴 사람이 맞고 있으면 야, 엄청나게 잘못한 짓을 저질렀나 보다. 맞아도 싸다 저런 놈.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비판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한 후에 그 우리아도 전장에서 죽이게 되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엄청난 죄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 하나를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한 성읍이 있었는데 한 성읍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지만 이 가난한 자에게는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이 부자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그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새끼, 이 가난한 자에게서 그걸 빼앗아서 그거를 잡아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화를 내면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죠? 막 노발대발합니다. 화를 내면서 막 비판하는 겁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남을 비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았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근데 비판했으면 그 목록 가지고 하나님이 비판의 심판의 목록 하나 더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도 여인 돌맞아 죽을 때 그러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렇죠? 자기의 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판은 자기 의의를 쌓는 것입니다. 행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은 자기 의의를 쌓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막히게 돼요. 은혜가 막히게 돼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막히게 되는데 먼저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죄예요. 비판하는 죄는 교만한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세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막히게 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치명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비판하면 다른 기쁨이 찾아와요. 다른 기쁨.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 비판하면 되게 기쁨이 찾아오죠? 그렇죠? 막 다른 사람 막 물고 뜯으면은 막 즐거움이 찾아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교양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기뻐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속으로 얼마나 즐거움을 느끼는지 몰라요. 마귀가 주는 기쁨입니다. 마귀가 주는 즐거움이에요. 자기 의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의 심취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세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선이 사람을 향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은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 비판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부족한 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죠?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느냐 이렇게 말하죠. 티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눈을 한번 보시면서 눈 안에 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진짜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보여요? 티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보여요? 가까이서 뚫어지게 봐야 됩니다. 그것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비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비판해요? 그것만 보고 있어서 그래요. 뭐 잘못한 것 없나? 그 사람만 보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찾기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 찾기가 힘든데 그것만 보니까 찾기 쉬운 거예요.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봤습니다.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그 티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영화를 저희 교회에서 상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손양원 목사님 영화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 뭐 전기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갖다가 아들 양자 삼은 것은 다 알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제가 감명받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사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병 환자 한센병이 뭐냐면 이렇게 막 손이 막 뭉그러지고 골마 썩어지고 골마 썩어지기 때문에 막 냄새도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 한센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막 이렇게 뭉그러지고 막 냄새도 나고 막 이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한센병 환자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봐도 내 눈을 가려서 안 보이게 해 주옵소서. 살이 썩고 있는 고약한 냄새가 나더라도 내 코에서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아, 이 기도를 보면서 정말 많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많이 회개하게 됐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비판하려고 그래요.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 보기 흉하다고 비판합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면 냄새가 난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흉하게 보는 내 눈이 잘못된 거예요. 병에 걸려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냄새를 고약하게 맡고 있는 내 코가 잘못된 것입니다. 비판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내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가려주십시오. 내 코를 가려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부족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내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살아계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그래요. 잘잘못,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그걸 따지려고 합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늘 그래요. 잘잘못을 따지게 만듭니다. 사실에 근거해요. 그래서 비판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사실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없어요. 비판 가운데 거짓말하는 거 없어요. 다 사실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하시고 나서 15장에서 15장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잘했냐 잘못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잘했냐 잘못했냐 따졌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으시고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충만함으로 그 은혜로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죄만큼 심각한 죄가 없습니다. 왜요? 행위로 자기의 의의를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교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비판하지 마시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